805페이지 시편 3편 말씀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시편 3편 말씀을 가지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좀 식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도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답입니다. 고난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라는 그런 해답입니다. 수많은 설교와 그 해답을 들었기에 어쩌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는 우리들에게 식상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수시로 들이닥치는, 초대하지 않은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면 이 땅을 사는 평생에 늘 함께 가는 친구, 그 친구가 어쩌면 고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지금 고난이라는 그런 불편한 친구가 옆에 있다라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지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친구입니까? 단순히 생각하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불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게 말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살펴보면 의외로 고난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서신서들을 보면 고난이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고난에 주목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의 성격을 띈 고난, 유혹의 성격을 띈 고난, 그리고 내적으로 애통하며 주님을 닮기 위해서 겪는 그런 고난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성도의 삶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편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 유익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이 기독교 작가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고통이 없는 세상이 나병원의 담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나병 환자들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이것이 그 병의 비극이다. 그 병이 퍼지면 몸에 고통의 신호를 전달하는 말초신경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우리에게 고통 없는 세상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무도 나병 환자의 고통 없는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흉악에 뒤틀려진 모습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의 모든 신체적 기형은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단지 꼭 끼는 신발을 신었다는 이유로 발가락이 전부 없어지기도 하고 언제 눈을 깜빡거려야 하는지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 세포들이 작동하지 못해서 맹인을 만든다. 어떤 사람은 손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마포근래 자료를 꼭 쥐어서 생긴 종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없어지기도 한다. 결국 나병은 고통이 크고 작은 수천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만약 건강한 사람이라면 발에 꼭 끼는 신발을 신었을 경우 발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통을 전달하는 세포를 통해서 느꼈을 것이다. 손가락이 떨어지도록 마포 자료를 치지도 않을 것이다. 언제 눈을 깜빡거려야 하는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기초적인 삶에 대해 삶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고통이 없다면 몸이 상하도록 운동하고 각종 질병에 대처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나병 환자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들이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힘든 것도 느끼지 꽉 끼는 것도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꽉 끼는 신발을 신었던 이유 때문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을 느끼는 정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 발이 아프구나, 피가 통하지 않구나, 이래서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립이 안씨는 고통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유능하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통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에게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사실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고난입니다. 다윗이 경험하는 고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일까요? 오늘 본문 10편 3편 우리가 읽었는데 이 10편 3편의 부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제 보면요, 이게 조금 큰 글씨로 제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략하게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그런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반역의 씨앗은 암논이라는 배다른 형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게 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복 누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기막힌 일입니다. 사실 암논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정욕을 해결하려고 그 다말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하다가 기어이 일을 벌이게 됩니다. 강제로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강하게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불만을 품은 것이 압살롬입니다. 자신의 누이 우리를 성폭행한 비록 이복 형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강하게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을 벼르다가 기어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때도 다윗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구술로 도망해서 거기서 3년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겨우 요압의 중재 아닌 중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4년 동안 준비 작업을 거쳐서 반역을 핵체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인물입니다. 압살롬은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민심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망치는 다윗의 심정을 시편 3편은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편은 그 쫓아오는 자기를 반역하고 쫓아오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심정을 그리고 있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3편은 고난에 대한 참담함이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 번에 걸쳐서 보면요, 셀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셀라가 나오는데 이 셀라는 뭐냐면요, 여기서 멈춰서 잠시 쉬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쉬면서 앞에 나왔던 이 구절들을 한번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그냥 쭉 읽는 시편이 아니라 쭉 읽는 시가 아니라 1절과 2절의 다윗의 참담한 심정을 묵상해보고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묵상과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두 번째 연, 그 두 번째 연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한번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평안을 회복하고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3년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묵상해보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이 셀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면요,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고통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다라는 말이 1절과 2절 사이에서 1, 2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다윗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써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썼는지 다윗 자신도 알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알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배반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대적하여 등을 돌릴 때, 그때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이제 내 어려울 때 이렇게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가, 굉장히 슬퍼질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오해와 그로 인한 미움들이 뜻하지 않게 나에게 쏟아진다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모든 고통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것보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상황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내 인생이 안타깝고 아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참한 생각이 들고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들은 인생에 대한 돌아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인생을 승승장구하며 승리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에게서 모진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유 없는 증오의 대상이 되어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젊을 때의 다윗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통치자로서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통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등을 돌리는 사람들, 그들이 많았다는 것은 좀 다윗도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통치를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서 이러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더라.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더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말은요,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바울임에게 한 말입니다. 다분히 사울에 대한 감정이 실린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당신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당신 꼴 좋습니다, 그렇게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더니 꼴 좋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자 가차없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분위기에 편승해서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사람에게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않냐, 당신 말씀생활 안 해서 그렇지 않냐, 당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절대로 함부로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더니 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등을 돌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아들이 반역하고 그리고 사람들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대적이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실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통의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 반역을 도화선으로 의외의 사람들이 대적이 될 때 느끼는 아픔과 고통, 그들의 이유 없는 증오 앞에 설 때 느끼는 당황. 당황스러움이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고통, 다윗의 고통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고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 나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2중, 3중으로 둘러쳐져 있는 인간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아픔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힘든 상황인데 의회의 사람들이 전부 발꿈치를 들면서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했는지를 말씀해주는 그런 소중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시련을 당할 때 한번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인 3절과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패와 같은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패와 같은 분.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할 때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이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은 방패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전쟁 용어로서 절대 뚫리지 않는 방어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들로부터 다윗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시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극심한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허물어진 인생을 회복하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과 함께 다윗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원래 이 말은 법정에서 판사가 고개 숙여 있는 피고인의 머리를 세우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행동과 연관된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직분을 회복시키다 혹은 영예를 회복시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전의 지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은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3절에 가서는 3절, 4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겼다.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연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성산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다 두었던 여호와의 성소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배신과 조롱, 믿었던 사람들이 대적하면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는 소리에 마음이 상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두 번째 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방패시며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다윗처럼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더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송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은 다윗이 평강을 회복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은 평안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왜 편안하게 자고 깰 수가 있었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새 온갖 괴로움으로 긴 밤을 하얗게 지새우셨던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깨고 이렇게 합니까?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든 마음이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뒤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봤을 때 평안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워 자고 깨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 올바른 믿음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패잔병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진실한 동역자들 몇만 남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다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숫자에서 너무 열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영광이요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쳐달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판결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런저런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에 참여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종류도 셀 수 없이 많고 느끼는 고난의 지수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친구처럼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수많은 실망과 좌절,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쏟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이시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이유 없는 증언을 퍼부을 때도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셔서 고난 앞에 당당하고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